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수양회가 참 은혜로웠죠? 예. 그동안 수양회를 비대면으로 수양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면으로 또 수양회를 함께 할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강남에서 수양회를 늘 함께 하고 있는데 이번 수양회가 또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일부 형제자매님들 오셔서 수양회를 하니까 이 수양회 하는 그 맛이 이렇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오전 A 시간도 있고 또 B 시간도 있고 또 매 시간마다 공연이 있어서 또 참 좋았고 또 이번 수양회 기간에는 히브리서 강해를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일반 목회자들은 이 히브리서 성경, 로마서 성경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게 정확한 그 구원이나 또 영원한 속죄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깨달아지지 않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대하면 굉장히 어렵지만은 영원한 속죄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 보면은 너무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 히브리서 성경인데 매 시간 말씀이 증거되면서 오늘도 한 분 나와서 간증하셨습니다만은 처음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죄가 이렇게 영원히 사해졌다는 이야기구나 하고 깨달아졌다고 간증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수양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 방향으로 새로운 분들 초청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 수양회를 할 때보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수양회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지방에 있는 분들 또 심지어 오늘 자매님 간증한 것처럼 해외에 있는 분들 찾아갈 수가 없는데 마치 인천교회 성도처럼 이제는 우리 말씀을 듣고 복음을 또 깨닫고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를 참 감사하고 또 수양회가 우리 마음에 큰 소망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8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3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과 또 진리를 모르는 사람 이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이치나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도리가 아닌 하늘나라에 속한 이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학문을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더 깊은 세계, 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학문을 내놓으면서 그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전기는 자연에만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칠 때 그 번개에 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았지만은 그 전기를 어떻게 끌어다가 사용할 수는 없었고, 또 일상생활 속에 정전기가 일어나는데 그런 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그 원리를 모를 때는 어떻게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린 나이에 그 마을을 가뭄에서 구한 소년이 있었는데, 집이 굉장히 가난해서 아프리카에는 학비를 내지 않으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도 학비를 못 내면은 학교 수업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이 학생은 집이 가난해서 학교 수업을 듣다가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학비를 못 낸 학생들을 남아라고 하고는 이 학생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학비를 못 냈으니까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근데 이 학생은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취미가 뭐였냐면, 이 학생이 전자제품을, 가전제품을 고치는데, 그 아프리카 시골의 가전제품이라 해봐야 기껏해야 라디오 정도인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뭐 라디오를 고쳐주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 학생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선생님 도움으로 학교는 못 가지만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 기회를 얻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아프리카에는 이제 금기와 우기가 있는데, 그 마을에 숲이 있었는데 이 숲에 나무를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그 나무를 다 베내면은 나무가 있어야 이 홍수를 막아주는데, 이 나무를 다 베고 팔아버리면은 땅이 홍수로 인해 황폐될 걸 알지만은, 그렇게 이제 아는 생각자도 있지만은 당장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다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숲이 사라지고 나니까, 우기가 되니까, 이게 또 땅에 비가 이제 너무 많이 흘러 들어와서, 물이 너무 많이 흘러 들어와서 농사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기가 되면은 배짝 말라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양식을 약탈해 가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소년은, 이 학생은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시골에서 이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 집에 전 재산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자전거인 거예요. 이 학생이 그 학교 선생님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에, 여러분 옛날에 자전거 보면은 조그마한 발전기가 바퀴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자전거에 그 헤드라이트를 밝히는 그런 작은 발전기가 있었죠. 이제 거기에서 그 원리를 배워서 책을 보면서 이 풍력으로 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마지막 희망이 이 전기를 가지고 펌프를 돌려서 물을 끌어오는 것인데, 지하수를 끌어오는 것인데,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땅이나 파라면서, 아버지 농사나 도와라면서, 그 집의 전재산이 이제 자전거죠, 보면은. 근데 이 자전거를 프레임을 잘라내고, 자전거가 아니라 풍력 발전기로 만들려면은 자전거를 다 분해해서 못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땅이나 파고 농사나 도와라고 하는데, 점점 어려워지는데 더 이상 이제 농사를,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거나 실패했고 가족을 부양할 수도 없는 상태고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제는 다 굶어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소년이 아끼는 개가 있었는데 그 개도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 먹을 양식도 없으니까 하루 한 끼로 버텼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아버지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이제 내 가족도 먹여 살리지 못 실패인데 마지막으로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그 자전거를 이용하고 또 폐차장에 그 여러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풍력으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도와서 이 풍력 그 이제 돌아가는 탑을 세우고 결국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30세 이하의 세상을 바꾼 인물, 10대 인물의 한 명 들어갈 정도로 이 소년이 바람으로 이제 마을을 구한 이제 그런 이 실화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런 전기의 원리를 모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바의 전재산인 자전거를 왜 그걸 망가뜨려가지고 실패하면 뭐 자전거도 날아가는 거 전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 소년은 책을 보면서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확신을 가진 거죠. 아, 이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전기를 만들어내면은 그 전기를 가지고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해서 그 배터리를 가지고 자동차의 부품으로 있었던 자동차에는 워터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열악한 그 아프리카 열악한 환경에서 이 아이가 어떤 원리를 하나 발견했을 때 그 원리가 이제 마을을 구했죠, 보면은. 여러분, 학문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자연의 원리나 또 물리적인 원리나 이런 법칙을 발견해서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기초과학 분야에 연구하는 학문을 정말 연구하는 이 부분이 발달 안 되고 당장 먹고 사는 것, 돈 되는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런 기초 학문의 학문을 연구하면서 많은 노벨 수상자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우리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의 세계 또 아니면은 알지 못하는 자연의 원리 또 물리적인 법칙, 화학적인 법칙 또 여러 분야의 그런 것들을 연구해내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진리는 전혀 다른 세계의 것인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늘나라의 세계에 속한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과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 있는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고 37절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했을 때 곧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리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셨는데 이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거짓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형편도 거짓된 것이고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도 거짓된 것이고 오직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진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만 진리인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거짓된 것이에요. 빌라도가 그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빌라도가 왕인데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아니, 자기가 왕인데 예수님이 또 왕이라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잖아요, 보면은. 자,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아니, 빌라도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되겠냐? 자기가 왕인데. 아니, 지금 잡혀와가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빌라도 손에 달려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검투사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딱 이제 한 사람 이기면 칼을 겨누고 있으면은 로마 황제가 손가락을 딱 치켜들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몰라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죽여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니 뭐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죽느냐 사느냐 자기 손에 달려있는데 무슨 왕이냐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죽느냐 사느냐는 것은 빌라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죠. 빌라도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님 그냥 초라하게 잡혀와가지고 신문을 받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리고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서 선을 하나 꺼야 될 것이, 자, 먼저 우리는 내가 보는 나,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를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언제 보셨죠?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가겠다고 한 베드로였는데 네가 다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세 번 딱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을까요?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시겠나?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비춰지는 생각은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 뭐 네가 죽어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나를 저주하며 부인해.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이 드니까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한 거예요. 자,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고 그 다음에는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버렸다고 했죠. 왜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내가 어부주제, 일자 무식군인 어부주제에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라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하셨다고 했죠? 그때 예수님 마음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야, 네가 곧 나를 세 번 부인했지만은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는데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베드로는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의리도 없고 배신한 형편없는 그런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게 진리예요. 자, 여러분 현대 정주영 씨 이야기 알죠? 현대 정주영 씨는 늘 회사에 가면은 본사가 서울에 있다가 공장은 울산에 있는데, 울산에 공장을 방문할 때는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방문하는 게 아니고 운동화 신고 현대 회사 마크가 새겨져 있는 그 작업복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현대 사람들은 다 그 옷을 입고 출근을 해요. 근데 회장님도 회사에 딱 가면 그 작업복 딱 입으니까 옆에 보좌관들이 양복 입고 따라다니겠습니까? 똑같이 작업복 입고 다니겠죠, 그죠? 그러면 멀리서 사람이 오면은 이게 회장님이 오는지 일반 그 회사 사원들 오는지 구분이 안 간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회장님 청소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가까이 온 줄도 모르고 청소하다가 회장님과 딱 마주쳐서 전부 다 이름표를 다 달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름표를 보고 정주영 회장이, 어이, 김과장 수고하네 하고 지나가니까, 아이고, 저는 과장이 아닌데요.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자, 만약 그 사람이, 그 청소하는 그 사람이 회사에서 뭘 잘못해서 거의 잘릴 위기에 있는 사람이라 합시다. 이제. 회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오늘은 이만하고 회장님 가시고 난 다음에 내일이나 다시 이거 결정하죠. 이 사람 자르느냐 뭐하느냐 잘못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내일이면 잘릴 위기라서 힘없이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회장님이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했는데 그 다음날 잘릴까요? 아니, 잘못해가지고 지금 징계 위기에 처해가지고 지금 징계위원회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회장님 온다 해가지고 중단하고 지금 청소하고 있는 중이에요. 빗질도 그냥 힘없이 그냥 내일이면 이제 나 잘릴 텐데. 그러고 있는데 정주영 회장이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하고 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을까요? 안 잘렸을까요? 안 잘리죠.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던 회장님이 과장이라 하면은,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날 이제 징계위원회 열려가 이제 잘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 사람 승진시키라 해가지고 과장으로 승진되는 걸 보면 다른 직원들이 이해가 갈까요? 이게 무슨 영문이야? 이게 무슨 조화야? 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정주영 회장도 내가 과장이라면은 과장이야. 졸지에 그 사람이 과장이 됐는데,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사람 낚는 어부라면 사람 낚는 어부야. 어느 게 진리입니까? 내가 부인했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그럼 베드로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내가 사람 낚는 어부야 라면 넌 사람 낚는 어부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형편은 이 세상의 형편이에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거짓된 것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 못하고 형편없는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늘에 속한 것만 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진리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물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무엇에 대하여 증거한다고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무엇에 대해 증거하신다고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신다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든 물고기 잡으러 가든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것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람 낚는 어부라면은 베드로는 이제 내 보여지는 것,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 이건 다 거짓된 것이고 내가 진리만 믿어야 되겠다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내 눈앞에 있는 형편이나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이나 내 보여지는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를 속박을 시키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며 걱정하게 만들며 염려하게 만들며 우리를 자꾸 얽어매는 역할을 해요. 진리는 우리를 자꾸 풀어주고 자유케 해준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죄에 매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죄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아, 내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내가 의롭게 됐구나.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박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유난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11절 말씀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니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이 말씀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영원한 속죄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 했는데 영원한 속죄를 발견했는데 이 영원한 속죄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속죄, 영원한 속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게 내가 의롭다, 죄 없다, 거룩하다. 절대 여기에 도달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나는 죄 없다, 의롭다,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이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속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날마다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기 때문에 어찌 감히 인간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지만은,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를 발견했을 때, 아니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담으로부터 인류 마지막까지의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세상 죄인데 그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가 있을 수 있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는 게 세상 죄를 지고 간 건데 우리가 의롭지 죄가 없지 어떻게 죄인일 수 있느냐. 영원한 속죄를 발견하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의롭다, 온전하다, 죄 없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있는 진리를 발견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는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기독교에서는 회개해서 죄의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캐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를 해서 죄를 씻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인도 힌두교에서는 성스러운 강이라 부르는 갠지스 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갠지즈 강 속에 사는 물고기가 제일 먼저 천국 가겠네라고 이야기하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 속한 종교는 의로울 수가 없고 거룩할 수가 없고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나 온전하다, 죄 없다, 의롭다,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속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 이 세상에 속한 이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의 얘기를 보면은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여자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죠, 보면. 이 여자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이 여자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정죄에서 심판해서 이 여자를 벗어나게 해줬는데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에서 먼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써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썼을까? 땅에 뭐라고 썼는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을 줬다는 거죠. 율법은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 율법을 범했고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했고 이 여자 역시 간음하지 말라는 옛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지만은 또 그 나라에서는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을 했고 현장에 잡혔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줬을까요? 옛 언약을 줬을까요? 아니죠. 새 언약을 준 거예요. 자, 새 언약을 줬는데 그 새 언약은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는 새 언약을 줬습니다. 나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세상죄를 짊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난 이후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있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의 죄도 이미 예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위하여 죽을 거기 때문에 네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이 여자에게 새 언약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했을 때 주여 없나이다 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새 언약을 줬을 때 그걸 보고 이 여자의 마음에는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고소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내 마음에도 이 여자의 마음에도 정죄함이 사라졌죠.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예수님과 이 여자 단둘이만 남아서 하는 대화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했습니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 말씀 이 11절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도 안 했는데 자막을 내려버렸네요. 이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과의 화목인데 예수님과의 화목은 한쪽 편에서만 화목하는 게 화목이 아니라 양쪽이 다 자유로워졌을 때 화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하고 난 이후에 아내나 남편은 한쪽에서만 화를 풀면은 화해가 된 겁니까? 화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에서 풀어줘야죠. 그죠? 남편이 실컷 아내를 쭉 패고 때려놓고는 여보 미안하네 잘못했네 하면 이제 화해가 된 겁니까? 아니죠. 아내가 실컷 남편 뭐 열받게 만들어 놓고는 여보 미안해 하고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겁니까? 화해가 되려면은 서로 상반관의 마음에서 다 풀어줘야죠. 구원도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고 화목이 되려면은 양편에서 다 풀어줘야 되는데 예수님만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마음에서도 주여 없나이다 하고 해야 이게 화목인 거예요. 다시 자막 띄워주세요. 자,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딨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했을 때 주여 없나이다고 이야기했죠. 이 여자의 마음에도 정죄함이 없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화목된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사했다고 하는데 주여 이 죄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거는 화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건 아직 한쪽에서 화목이 안 된 거죠. 그 화목이 된 거는 예수님만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마음에서도 주여 없나이다 하면서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본인의 마음에 자유가 안 온 거예요. 주여 이 죄인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 죄를 용서해 주면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화해가 된 거냐 화목이 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 여자의 마음에서도 주여 없나이다 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건 절대로 이 땅에 속한 것으로는 화목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 속한 첫 언약이 아닌 하늘에 속한 새 언약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새 언약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 여자는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아유 내가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감히 어떻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새 언약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진리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여 없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화목이 된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절대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단계입니다. 진리를 발견해야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라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는 그 다음이라 하니까 12절로 넘어가 버렸는데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11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건 이 세상에 속한 걸 이야기해.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 증거한다 했습니다. 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죄짓지 말라. 너 이제 겨우 이제 죽다가 살았으니까 다시 죄짓지 말라. 여러분, 그건 늘 교도소에서 늘 이야기하죠. 출소할 때. 다시는 이제 여기 오지 말라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보면은 학교에서도 그러죠. 선생님이 혼내고 나서 너 이제 다시 이런 짓 하지 마.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혼내고 나서 너 다시 한 번만 더 하면 너 이제 맞을 줄 알아 혼날 줄 알아 다시 하지 마. 예수님도 그럴까요? 그 무슨 진리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 세상에 속한 걸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이치가 아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 아니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럼 죄 다 사함받아서 죄 막지면 됩니까? 라고 사람 질문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때 이 글자 문구를 글을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마음의 세계를 봐야 되는데 이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죄로 인하여 두렵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예, 이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선한 삶을 사는 비결인 거예요. 이건 하늘에 속한 비결이에요. 이 땅에 속한 비결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봐라, 네가 벌 받았으니까 너가 이렇게 이제 고생하고 어렵게 네가 벌을 받고 고생했으니까 다시 죄 짓지 마라, 다시 또 지으면 또 벌 받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은 이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감사로 가득히 채워주는 거예요. 고마움으로 이 여자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늘에 속한 방법이고 진리입니다. 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그건 이 세상에 속한 방법이고 이 세상에 속한 방법은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돌에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가 겨우겨우 그냥 그 죽음을 면한 차원이 아니라 이 여자의 마음에 그냥 그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받은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니. 아니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저희 죄와 저희 불 다시 기억지 않는다면은 내가 의롭다니 내가 의인이라니 말도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 도래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겨우 구원을 받아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가 이 여자의 마음에 이루어졌는데 감사가 가득히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에 감사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박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시죠. 손자들 데리고 가서 햄버거 떡 사주고 야, 더 먹을래? 아니 할아버지 배불러요. 여러분 아이들이 햄버거로 가득히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피자 사줄까? 또 뭐 먹을래? 아니요 할아버지 배불러요. 이번에 미국 갔을 때 목사님 늘 손자들 햄버거 가게 데려 햄버거 사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번에 어떻게 스케줄이 그렇게 맞아서 같이 이제 가게 됐는데 목사님 손자들, 손녀, 그 다음 박방원 목사님, 테리 목사님, 박영주 목사님 그 아이들 다 데리고 이제 목사님 가서 햄버거 가게 햄버거를 사주시는데 저희들도 이제 얻어먹었습니다. 햄버거에 또 감자칩에 또 뭐 거기 또 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잔뜩 먹고 더 먹을래? 아니요, 할아버지 배불러요. 목사님 말씀으로만 하던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보면. 이 여자의 마음에 감사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주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 여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감사가 그 마음에 가득히 차 있으니까. 고마운 마음이 가득히 차 있으니까. 이것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에서 멀어지는 삶의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고 나는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사는데 감사가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찰까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죄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에서 멀어지고 기쁨에서 멀어지는데. 그럼 저는 제가 연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더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복음의 일에 동참시킬까? 처음에는 시간에 매이고 하기 싫어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그러다가 주의 일에, 교회 일에 동참하고 일에 참여하면서 그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시켜도 막 일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감사가 가득 차고 소망이 가득 차니까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죄악된 삶에서 허망한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삶에서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해보면 할수록 더 기쁨이 넘쳐나고 더 감사가 넘쳐나고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은혜와 감사와 충만함을 맛보게 되고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나훈아 씨가 우리나라의 국민 가수로 유명한데 공연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 코로나 시대에 오미크론이 생겨가 더 전파력이 더 지금 막 세졌는데 공연하려고 한다 막 비난하는데 아 이제 막 돈 떨어졌는갑다 막 비난하는데 사실은 이분이 이 공연업계의 후배 가수들이나 이 공연업계 종사하는 콘서트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잘 이 콘서트를 하면은 그런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 콘서트나 공연에 종사하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일이었는데도 비난을 받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비난받지 않으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공연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영화 상영이었죠, 보면은.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클래식 분야에는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 그 공연이 죽어 있는데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만 듣다가 또 아니면 무대에서 칸타타 형식의 그 공연을 보다가 영화를 통해서 그 노래를 듣는데 영화의 그 스토리에 몰입하면서 또 들려지는 그 합창단의 찬양은 이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야 이건 세계 최고의 합창단인데 영화에 몰입하게 하고 스토리에 몰입하고 다음에 그 노래가 나올 때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합창단은 다 소망 없이 지내고 언제 코로나가 끝나나 다 소망 없이 지내고 있는데 그러셔서 합창단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은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유명한 영화제에 최우수상 6개 영화제에 지금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유일하게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합창단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이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을 위하기 때문에 세상 어느 합창단들도 느낄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한 해 1년 동안 행사했던 활동
발표하고 워크숍을 했을 때 각 부서마다 각 팀마다 너무 감사했고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동했던 일들 또 앞으로 올 한 해 새롭게 할 일들 또 여러분 이번 수양회도 또 너무 감사한 게 수양회를 마치고 나니까 간정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유일하게 소망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기쁜 소식 성교회 말고는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고 여러분 수양회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수양회가 계속됩니다. 왜? 이미 그 말씀은 영상으로 온라인상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양회 1차, 2차, 3차, 4차, 5차 수양회를 했었는데 예, 계속해서 수양회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말씀 그대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프로그램은 순서는 여러분이 짜면 됩니다. 말씀 시간표는 여러분이 오전 A, 오전 B 뭐 마음대로 짜셔도 됩니다. 말씀 다 올라와 있으니까. 수양회는 계속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새로운 분 계속 초청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어제 강남교회 두 사람 전도하고 왔습니다. 보면은 얼마 전에 저희 누님이 전화가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더 큰 병원 가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진통제 드시고 뭐 이제 좀 기다려 보다가 가려고 한다고 하길래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 치통이라는 게 정말 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면 좋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좀 기다려보고 그러면 연말 뭐 이제 그 명절 다가오고 뭐 이러면 이제 또 병원 예약 잡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또 우리 성교에 또 유명한 의사들 많잖아요. 보면.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모시고 가라고. 아, 예약 잡기거든. 아, 내가 예약 잡아드리겠다고. 미국에서 이제 제가 이성우 장로님이 연락을 드렸어요. 장로님, 이만저만해서 이런데 좀 예약 좀 잡을 수 있겠냐. 아, 뭐, 언제든지 오시면 된다고. 그래서 저희 누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그 병원을 갔어요, 보면은. 그 치료를 이제 잘 받으셨는데, 가보니까 옛날에 그 임플란트 한 게 신경을 눌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이, 통증이, 염증이 생겨 통증이 왔는데, 그거 빼버리면 그냥 아무것 이상 없다고. 그래서 큰 병원 가라고 했는데, 그 병원이 자기들이 그 치료를 임플란트 해준 병원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큰 병원 가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막 크게 이상이 있나 싶어 막 걱정하다가,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됐죠, 보면은. 그래서 저희 누님이 이제 그 병원에 모시고 가서 보니까 그 이성호 장로님 병원에 가보니까 막 그 병원 분위기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간호사들이나 뭐 이상 너무 좋은데 거기서 한 5분 떨어진 거리에 저희 누님 조카가 이제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은 막 간호사들이 쏙쏙이고 막 너무 어려운데 이 병원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 교회 가라고, 강남교회 가라고. 그래서 연락을 해줘서 어제 이제 초청, 원래 일요일 날, 시간을 내려고 했는데 제가 일요일 날 강남을 못 가니까 토요일 날 오면 참 좋겠더라고. 수양회고 또 저희들 부부도 거기 있으니까 토요일 날 7시까지 올 수 있냐고. 아마 병원 보통 일찍 문 닫으니까. 그래서 누님 조카도 의사고 조카 사이도 이제 의사인데 조카 사이는 내과 의사고 조카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성호 장로님 그 병원에서 한 5분 떨어진 거리에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수양회에 이제 참석해서 말씀 어제 또 목사님 복음을 또 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 개인적으로 또 상담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 의로운 것 같네요. 아니, 의로운 것 같네요 하면 안 되고 다시 또 목사님 말씀 전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안 들어가고 제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의롭다가 안 했다가는 밤새도록 이야기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의롭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니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니까 다 이해가 가던데요 한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냥. 그날 어제 저녁에 또 목사님 히브리서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두 사람이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갔는데 아, 수양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수양회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이번에도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또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 관한 이야기도 목사님 잠깐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많은 말씀 안에 하나하나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보면은 그 안에 너무 귀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그 많은 말씀 중에 잠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애쓴다 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방법 말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쓰시는 방법 말고는 안 돼요. 이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을 가득 채워주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할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여러분의 의지와 각오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천만에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 사람 틀림없이 반복적으로 죄악된 삶을 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가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지만은 여기 앉아있지만 죄를 짓고 사는 사람과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 그 차이는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면은 더 또 주의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일에 더 참여하고 싶고 또 내가 할 일이 뭐 있는가? 가 자기가 맡은 일에서 막 크게 마음을 쏟아서 또 더 새롭게 해서 이렇게 발전이 오는데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활동할 수 없으니까 뭐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나면 뭐 일해야지. 아니 이 상황 속에서 할 일이 많은데 그 일에 참여 안 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럼 많은 부서에 활동 발표가 있는데 유독 활동 발표가 없는 부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대학교 간사들 부서였습니다. 왜? 아니, 지금 대학생들 지금 뭐 학교도 안 가고 활동도 안 하고 학생들 대학교 가서 모집도 안 하니.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의 육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직장 잡아가고 육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부서들 다 충만하게 지금 주의 일을 간증하고 주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네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니까 이들이 죄악에서 이 여자가 죄악에 멀어진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그 길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주의 일에 동참되면 동참될수록 더 기쁨이 가득 차고 감사가 가득 차고 죄악에서 멀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각오와 의지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일도 내가 막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법칙을 발견합니다. 어떤 법칙?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 이거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아,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이끌어가는 그 섭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냐면은 예수님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와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와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겨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왜? 나는 부인하고 떠나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배은망덕한 그런 베드로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간 베드로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시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시각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이기 때문에 베드로야 넌 사람 낚는 어부야. 처음이나 지금이나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본다.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와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로 하여금 세상으로 가버린 베드로를 다시 복음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할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왔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처음과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진 베드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성경에도 어디에도 정확한 자료가 남아있는 건 없지만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돌아가는 거 너무 황송하고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감사가 가득 채워졌을 때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졌을 때 그건 주의 일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나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 일을 하기도 싫고, 그건 이 세상에 속한 여러분이고, 여러분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건 다 거짓된 겁니다. 내가 보는 나, 아니 나는 복음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 일 하기도 싫고 복음 일 하기도 싫고, 여러분 그거 진리가 아니고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하나 보면, 오늘 이종호 집사님 간증했지만은 지극히 육신적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뺀돌이, 말도 못하는 뺀돌이에다가 뭐 일하다가 수 털리면 에이씨 따집 뒤집어버리고 그냥 때려치우고 그만두는 사람이었지. 여러분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저렇게 간증할 인물이 못 된단 말입니다. 생긴 걸 봐요. 근데 어떻게 그 마음에 털 감사가 차서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하고. 제가 또 우리 러시아 지원센터에 일하는 김경환 자매님 봐도 천하의 육신적이라서 다 부인 자매님들 교회 일하고 그라시아 합창단 있을 때 뒷바라지하고 하는데 교회도 안 오고 지금 뭘 할 거라고 세상에 뭔 욕망을 가지고 늦게 뭐 방통대를 다니면서 또 방통대 다니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 그룹에 가가지고 뭔 학점 잘 받을 거라고 또 그거 가 있고, 천하의 육신적인 자매였는데 제가 미국 가는 출발하는 날은 점심 먹고 또 바로 또 이제 공항을 나가야 되는데 뭔 서류를 이만큼 들고 와서 예배 마치고 강단 내려가자마자 막 목사님 이것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비영리 법인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시에다가 시민단체로 등록시키는 일을 하려고 한다.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이거 하려면 1년 동안 한 실적이 있어. 예, 목사님 우리가 한 1년 실적 잘 모아가지고 지금 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냐고 감사하네요. 또 며칠 전에는 목사님 우리 단체 등록됐으면 시민단체 등록 시에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등록되어지고 막 그런 일들보다도 이 자매님이 교회 일에 동참해서 마음으로 함께하고 기쁨으로 함께한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전에 세상에 자기를 위해 살 때는 그런 기쁨 없었는데 그런 감사 없었는데 교회 일들에 마음을 쏟아서 일하면 꼭 물고기가 물을 만난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 자기 꿈을 펼치고 싶었던 일들, 세상을 쫓아가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고 길이 다 막혀 있었는데 교회 일을 하면서 그 꿈을 펼쳐갈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으면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제 세상에 오락해도 안 가져오면 이 안에 소망이 있고 이 안에 기쁨이 있는데 한 명 한 명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주님이 감사로 가득 채워주고 기쁨을 가득 채워줄 때 세상으로 가락해도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꿈을 펼쳐갈 수 있고 이 안엔 계속 새로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나 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세상에 속한 법칙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법칙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 다음 삶을 정결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 의미는 문구 그대로 다시 죄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사를 가득히 채워주고 기쁨을 가득히 채워주고
죄악된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예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의 감사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주고 싶은데 그게 어디 있느냐.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육을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한 뜻과 계획 안에서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계획과 이런 뜻이 베드로의 인생에 이런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뜻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펼쳐가고 이루어가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이 일에 함께해보면 이제 그런 뜻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뜻들을 하나씩 하나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삶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어하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노라고 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구나. 이게 너무너무 복된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세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에 속한 것은 영원한 속죄도 없고 영원히 온전케 된 것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힘도 없고 만족도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삶 말고 하늘에 속한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이걸 맛보고 누리는 구원만 맛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영광을 누리고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의롭다고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진리가 아닌 이 땅에 속한 모든 건 다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는데 영원한 속죄를 발견하고 나서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있고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또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그냥 법으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온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마음에 이런 주님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말 주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까지도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기쁨과 감사로 가득히 채워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발견하고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가득히 채워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서 또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